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욥의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 모든 것을 정해놓고 좌지우지하신다고 오해했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것이나 우레와 번개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의로운 자신이 현재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시며 욥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지 예정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자유의지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분야뿐만 아니라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크게는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지 등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날로 죄악으로 관영하여 때로는 악한 행위가 미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며 점차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악이 선으로, 불법이 의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이런 때일수록, 자 이런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모든 삶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명예와 은총을 구하는가 아니면 헛되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가를 주의 깊게 돌아보시며 진리 안에서 항상 가치 있고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의 선택이 현재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나와져 있습니까? 자, 그것을 한탄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과 모레를 좌우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매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피곤해서 기도를 쉴 것인가? 이것도 선택의 기로거든요. 오늘 내가 기도함으로 내일의 삶이 평안하고 또 나의 장래에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냥 뭐 이런 거는 별거 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큰 후회를 만들어내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계속 선택하고 있고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올바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 29장에서는 욥이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그동안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악을 바랬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 탄식도 해보고 처절하게 아픔을 토설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일을 멈추고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기 29장 1절 2절에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전 달이란 지나간 많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던 옛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날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욥의 마음을 나타내지요. 욥기 29장 3절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말합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는 말은 과거에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어둡지 않게 다닐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두움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자신 만만하게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4절에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말하지요. 강장이란 사전적으로는 몸이 건강하고 혈기가 왕성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강장하던 날이란 욥이 육체의 강건함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일이 잘 되며 발전하던 때, 즉 인생의 전성기를 의미하지요. 욥이 연단받기 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인정받았습니다. 또 욥기 1장 2절 3절에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라고 하면 1,000마리가 되죠.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욥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많은 소유물을 가질 만큼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우정이 욥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정이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정을 나누며 따뜻함을 느끼는 것을 말하지요. 욥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정을 느꼈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기도 했지만 과거에 누렸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놓고 막상 큰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를 안 나가지만 옛날에는 저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성가대, 주교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으로 믿었다면 결코 신앙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는 것 같아도 어떤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불평하며 탄식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기 위해 또는 자기가 행한 만큼의 대가나 요행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받느니까. 또 우리 일꾼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머리급이 되어지니까. 아니,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듯 교회 안에 머리급의 일꾼이 무슨 육적인 권세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급의 일꾼이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의 할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교회 안에 열심 내는 일들을, 믿음의 분량을 사모하는 일들이 육의 권세가 되거나 또 나의 어떤 자랑이 되어졌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고 축복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며 잊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라라고 칭찬하실 만한 중심이었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런 때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내가 과거에 누렸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번 하나님의 원망하는 건 원망하는 것이고 과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누렸던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 또한 참 좋은 중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니 행복했던 날들 그런 날들에 주셨던 은혜와 감사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에 좋은 것도 그냥 다 나쁜 것이 돼버린다고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전에 구제했던 것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행했던 것들도 다 악이었다고. 너가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지라고 정말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선한 일들에 대하여서 다 나쁘게 얘기한 욥의 친구들을 보았는데요. 지금 욥은 과거를 회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욥의 과거 회상이 계속됩니다. 욥기 29장 5절에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말합니다. 욥은 시험에 오기 전 좋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으며 그 증거로 자녀들이 자기와 함께 살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으므로 자녀들도 사라졌으며 이와 같이 고통만 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는 옳지 않은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며 연단받는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다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연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간섭하시며 사랑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연단도 있고 또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허락하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며 변화되라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생자는 연단도 없는 것이잖아요. 잘못했는데 그만큼의 책찍질이 없으면 진리를 아는 성도라면 도리어 불안하죠. 그러다가 왜 작은 잘못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일이 아니라 내가 육체의 일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지금 짐짓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야단이 없지? 라고 할 때 불안해지는데 그 불안해지는 것도 그래도 성령께서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건데요. 이것도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더 안 좋게 나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연단을 받으면 감사요. 또 여러분들이 연단이 없을 때는 지금 내가 긴장하는 마음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주시는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연단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욥기 29장 6절에 버터가 내 발자취를 식히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렸으며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을 때의 풍요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터는 우유에서 만들어지는 귀한 음식이었는데 그것으로 발을 씻을 정도라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었겠습니까? 사람이 먹는 이런 것들에서 더 넘치도록 버터를 우유를 짜서 버터를 만들어낸다면 그만큼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으로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만은 풍요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름이 흘러 시내를 이루었다는 것은 부요함이 차고 넘쳤음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종종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가 하면 후회스러운 일, 안타까운 일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가 더 좋았다고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분들 중에는 아휴, 차라리 교회에 안 나갔더라면 주일에 마음껏 늦잠도 자고 TV도 보며 오락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초신자 때는 뭐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나 이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인 반면 진리의 삶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느 누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죄 마음껏 지으며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지옥 가도 좋아. 나 내 마음대로 살게 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 지옥 가도 좋아. 아니면 나 낮은 천국 가도 좋아. 라고 쉽게 말한다면 그거는 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 연단받는 분들 중에는 내가 어쩌다가 성결의 복음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하나.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는 목적은 단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 자녀가 되어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림픽의 금메달을 바라보는 선수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기량을 갈고 닦아 피땀 어린 훈련을 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처럼 인내하며 쉼없이 노력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지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더구나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표가 있으니 행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지요. 또한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 땅에서도 건강이나 가정, 일터, 사업터에 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 연단 중에 있다 해도 이것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며 축복 주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마음 중심에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감기나 홍역과 같은 질병을 겪으면서 면역력을 키우고 더 강인해지며 정신적인 성장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통해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온전하게 인도하시며 결국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응석받이로만 키운다면 그 자녀는 성장한 후에도 자기만 알고 부모나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릅니다. 독립심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 쉽지요. 그러니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칭찬도 필요하지만 잘못할 때는 야단도 치고 사랑의 매도 들면서 성장 과정에 맞게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참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예전에 풍요롭게 살았을 때 어떤 위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7절 8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말합니다. 성문은 성벽이 있는 도시를 출입하는 문으로서 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성문에서 거래를 하고 계약이 증거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재판을 하기도 했으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도 했지요. 욥이 이처럼 중요한 성문에 나갔다는 것은 그의 권세가 그만큼 컸음을 나타냅니다. 성문이라 해서 그냥 성 밖과 성 내를 왔다 갔다 하는 문으로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약 성경에는 성문에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권세가 그만큼 있기에 성문에 나아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거기에 내 자리를 펴기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이런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시험이 오기 전까지 욥은 권세와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자리를 거리에 베풀 정도로 당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욥을 보고 숨으며 노인들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얼마나 욥의 권세가 당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에 왕이나 고위 관리가 지나가면 개구쟁이 아이들도 다소곳해지고 가만히 숨어서 보았습니다. 반대로 거지나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그를 쫓아다니며 놀려댔지요. 옛날 사극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연출돼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성 안에서 여러 표적을 행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며 심하게 괴롭혔지요. 그가 대머리처럼 머리숱이 적고 외모가 볼품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좋은 말로 타일로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따라오며 괴롭혔지요. 오죽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견디다 못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하고 말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길을 갈 때 소년들이 그를 보고 숨을 만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노인들이 욥을 보면 일어섰다는 것은 노인들이 그를 환영하며 공손하게 섬길 만큼 대단한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주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지위나 명예, 부와 권세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리던 것이 사라질 때 붙잡고 함께했던 이들이 떠나버리니 참으로 허무한 일이 되지요. 또 이런 육의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참 가치가 아님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권세와 소유를 뽐내며 의기양양하게 살지만 만약 그것들을 잃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숨어버립니다. 지난날에 누렸던 권세나 부가 클수록 현재의 상실감이나 절망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은 설령 부와 명예, 권세가 없어진다 해도 항상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거짓이 없고 꾸밈도 없으며 어떤 것을 과장하거나 숨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대화해도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지요. 반대로 뭔가 숨기려 하고 과장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낮아졌을 때 상대와의 대화를 피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이 부족하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자존감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나 부족한 지식은 죄가 아니며 진실하지 못한 삶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볼 때 때로는 주무실 곳이 없어 들에 누우시며 잡수실 것이 없어서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말씀한 대로 부유한 삶을 살거나 권세를 누리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당시 큰 권세자였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셨으며 어느 곳에 가셔도 의연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선과 진실을 이루는 만큼 그 삶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누렸던 위치, 권세, 풍요로움의 수준에 대한 표현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9절 10절에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했지요. 여기서 방백은 옛날 우리나라의 관찰사와 같이 높은 직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욥을 보면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욥 앞에서는 마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라도 한 듯 말소리를 죽이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 정도로 욥을 따르고 존경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앙과 존경을 한몸에 받던 욥이 비참한 처지에 빠지니 오히려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으며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상대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 사랑을 기억하여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재상집 개가 죽었을 때는 조객이 저자, 시장을 이루어도 정작 재상이 죽으면 문전이 조용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 집에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시장을 이루다시피 하는데 막상 그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간사함과 이중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현재 욥의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욥이 부유하고 권세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사랑하는 척했는데 막상 그의 권세가 추락하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니 그를 외면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온갖 비방과 저주의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큼 인품과 덕행이 뛰어난 욥이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악창으로 고통받으니 원망, 탄식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악의 말들이 나왔지요. 예전에는 고상한 모습으로 구제하며 선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결국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예전에 행했던 선행들도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욥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욥은 지금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욥은 모르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말과 행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이걸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흘러야 이제 회개하죠. 그러니 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나는 이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오해했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이런 연단이 더 짧아지고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외모나 옷차림, 승용차로 상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미사오구나 아부의 말에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에게는 선대하며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선하고 진실한 사람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며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지요. 어떤 사람은 외모와 행위만을 가꾸어서 잘 보이려고 하지만 진정 맑고 깨끗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아무리 교양과 상식으로 겉모습을 다듬어서 행동한다고 해도 마음의 죄와 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아무리 멋지게 달라졌다 해도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가치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참된 가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시험에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외모나 부귀와 권세, 지식을 보고 존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을 보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참된 가치를 깨닫고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지요. 영혼이 아름다운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장차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거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을 진리로 이룬 만큼 외모에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뿜어져 나오므로 참된 아름다움이 느껴지지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마음껏 누려보니 참으로 좋더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물질이나 권세,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풍요로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고 미래는 더욱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해 나간다면 당연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만큼 말씀도 더 많이 배우고 기도도 더 많이 할 것이니 그만큼 주님을 닮고 신부단장도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만큼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짐으로 영육간의 축복도 넘쳐야 하지요. 이러한 삶은 하루하루가 지나는 만큼 천성문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만나는 때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욥처럼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직 기쁨과 감격으로 그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불러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해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